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뭐 조금도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경험과 또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행착오와 실수, 또 미숙함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계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크게는 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뭐 영어로 이렇게 하자면요, revelation이 있고요, 그리고 interpretation이 있고, 그 다음에 application이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고별 설교를 이제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 일행은 중간에 몇몇 경유지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합니다.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가고 있던 중에 이제 한 100km 떨어진 곳까지 오게 된 거죠. 그곳에서 이제 바울 일행은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몇 날을 거하고 있는데요,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어떤 이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요 이제 본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 때 한번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언적인 행동을 했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이제 수족을 잡아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띠 임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맨 다음에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12절에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은, 그 바울의 일행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뭐 너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가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성령님께서 친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신뢰할 만한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제 권합니다. 아마 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우리에게 포함된 사람은 당연히 아가보도 있을 것이고 또 빌립의 딸도 있겠죠. 그 위에 보면은 9절 말씀에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딸들이 있는데 처녀인데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또 그런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또 신뢰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아마 딸들도 그 내가 받은 말씀과 다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혹은 저도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말씀 보시면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여러 곳을 거쳐오는 과정 가운데 어떤 곳에 갔더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앞서 갔던 곳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보면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혹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번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는 곳마다 바울이여 가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데 가면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또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죽음까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말합니다. 아, 당신들 말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데요. 성령님은 나에게 그렇게 안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알겠는데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도 통하지 않으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는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하고 간절히 원하면서도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 이 직장을 가야 되는지 저 직장을 가야 되는지, 이 집을 사야 되는지 저곳의 집을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나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나, 아, 지금 수술을 받는 것이 나은지 안 받는 것이 나은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바로 이 시점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지금 나에게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이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한번 소개만 드리고 우리가 좀 기도의 줄을 붙잡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evelation이라는 단계가 있죠. 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말 그대로 듣는 단계입니다. 들어야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혹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서로의 뜻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뭔가가 오고 가야 됩니다. 어떤 말이 들려져야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다음에 깨달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친밀한 관계를 가져온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 눈빛이라도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신호가 오고 가야지 뜻이 전달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달하죠. 처음에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며 전달하고 그 다음에는 그 행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가지고 설명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 단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뭔가 듣는 게 있어야지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죠. 듣는 작업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통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 뜻과 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소에 자꾸 두는 것은요, 지혜로운 것이죠. 관심이 거기 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하고 찾는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이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매일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장씩 말씀 받기 때문에,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그런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그런 삶의 훈련과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잘 캐치할 수 있는,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에 우리 자신을 자꾸 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자꾸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이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다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듣는데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 못하는 것뿐입니다. 듣기는 다 들어요. 얘기해보면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렇게 일깨워주고 자꾸 그렇게 자각하면서 훈련하면은 어렵지 않은 일들입니다. 쉽게 쉽게 캐치가 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부분은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들은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해석의 단계죠. Interpretation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받기는 했지만 뭔가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와 닿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막 중국말로 유창하게 막 얘기합니다. 분명히 듣기는 들었어요. 뭔가 쌀라쌀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뜻을 다 알지는 못할 수 있죠. 왜? 그 중국말을 모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듣는 단계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요, 들은 것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은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소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설교를 통해 혹은 말씀 묵상을 통해 혹은 다른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엇갈렸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해석의 부분이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예언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롭고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서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입장이 나뉘었습니다. 아가보가 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맞죠. 아가보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큰 흉년이 있을 거다 이야기한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트랙 레코드가 있는 신뢰받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메시지는 맞는데 왜 해석이 다른 겁니까? 바울의 일행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 수가 있죠. 가면 이렇게 붙잡혀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겠냐는 거죠. 피하라고 알려주신 거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바울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뿐이지 그것을 사전에 피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본인은 해석을 한 거예요. 다만 그에 대해서 마음과 생각을 잘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더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되어질 일들이 오지 않도록, 너희가 피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이유는요, 물론 이 바울 개인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가보 본인에 대한 일이었으면 또 다른 해석이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바울은요,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바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하고 늘 교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받고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 바울도 몰랐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가보나 제자들이나 다른 일행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바울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본인은 깨달았을 수 있죠. 그 관계 가운데 형성되어진 그의 중심과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되어지면요, 듣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질 뿐 아니라 그 듣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제 아내가 무엇이라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들을 수 있죠. 왜? 함께한 세월이 있고 서로 아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액면가로 받아들이면은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오히려 오해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까 이런 의도로 이런 뜻으로 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설교를 해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내 생각이 너무 굳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른 말씀을 주셔도 내 생각의 틀 안에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튕겨져 나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요,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히스토리에서 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형성되어진 나의 중심에서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결과 이렇게 되었어. 지금 당신에게도 똑같은 걸 보여주는데 똑같이 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주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은사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정말 제가 신뢰할 만한 그런 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말씀 묵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 저를 사랑하는 분들로부터 많은 그런 조언들과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아둬요. 하지만 그것에 이끌려서 그 말만 듣고는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제 삶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심, 그 마음에 대한 컨포메이션과 또 인커리지먼트로 오히려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그것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를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적용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해석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깨달은 내용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나 중심적인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단계가 마찬가지지만요, 특별히 2단계, 3단계에서는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원 원장님이나 은사 많으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요, 굉장히 정확한 그런 또 영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종종 주님 주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정과 뜻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을 낳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듣는 단계는요, 실수가 별로 없습니다. 실수가 제일 많이 있는 단계는 해석의 단계고, 또 가장 어려운 단계는 적용의 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해야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지혜를 정말 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거기에 맞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몰라서 못하기보다 알지만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거죠. 이게 죄성의 특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거, 고집스러운 거. 친구 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어쩌다가 싸우고 나면은, 어쩌다가 그런 갈등이 있고 나면은 먼저 다가가서 사과를 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면 풀어진다는 걸 알죠. 하지만 하기 싫은 겁니다. 왜? 아,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니까. 아, 맨날 내가 늘 숙이고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아, 이러면은 저 사람은 영영 깨닫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줘야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깨닫지, 이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지는 기도하다 보면요, 알죠. 말씀 읽다 보면은 압니다. 싫습니다. 그렇게 하면 왠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왠지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이 쌓이게 되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불순종은 사술의 죄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몰라서 못하는 것이 낫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왜? 불순종의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이 더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의 경우도 비록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심지어는 그 결과 나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늘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해석도 있었고 적용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후에 본문을 보면요, 왕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하루는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거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증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일, 그것이었다라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피해야 하고 피하고 싶은 일도, 그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복음을 더욱 전할 수 있는, 심지어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 앞에까지 서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누구도 생각지 못한 가장 좋은 방편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또 보여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깨닫고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과 해석하는 것과 적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 중에 어느 하나도 빠져버리면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듣기 위한 시간을 내야 되고 그것을 위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뜻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또 지혜로 늘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나의 고집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가운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가짐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그러지 않았더라면 결코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한 일들, 또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나가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